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현대 포토 저널리즘을 태동시킨 마가렛 버크 화이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1930년대 초 산업 사진 기사로부터 자신의 포토 저널리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기계의 힘과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고 사진 한 장에 한 가지씩 설명을 붙여가면서 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36년 미국의 출판업자 헨리 루스는 포토그래픽 에세이, 즉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라이프라는 새로운 잡지를 시작했습니다. 루스는 포춘에서 일하던 마가렛 버크 화이트를 라이프 잡지 기자로 발탁했습니다. 포춘도 루스가 발행하는 잡지로 경제 전문지였죠.
그렇게 해서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그 유명한 라이프 잡지 창간 후에 표지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창간 후의 주제는 미국 서부 몬타나주에 건설 중인 새로운 댐이었습니다. 표지 사진은 댐을 받쳐주는 거대한 기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뚜렷한 명암의 대조는 댐의 강력한 힘을 잘 느끼게 해줬습니다.
또 기둥 아래 서 있는 조그마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댐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과거처럼 시설이나 제품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라이프 창간 후에도 그 댐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의해 건설된 이 댐에는 무려 만 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댐에서 일하는 사람, 그들이 살고 있는 방,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모습 등을 아홉 페이지에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렛은 라이프 잡지에서 일하는 동안 20세기 미국 서부의 다양한 모습들도 사진 에세이로 보여줬고 잡지는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이 잡지를 많이 봤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그때 주로 헌 책방에 가서 보는 정도였는데 예. 사이즈가 크고요. 그런 큰 지면이다 보니까 사진도 다 컸죠. 네. 대단히 환상적인 잡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향은 포토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되죠.
예.
1930년대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미국 남부의 이야기를 주로 써서 명성을 얻은 작가 어스킨 콜드웨일을 사귀게 됐습니다. 이 소설가와 사진 기자는 남부의 가난한 미국인들에 관한 책을 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 이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루이지애나까지 8개 주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1937년에 출판된 책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You have seen their faces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콜드웰의 글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렛 버크 화이트의 사진은 사진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중에는 그때까지도 남북전쟁 때 싸웠던 노인들의 얼굴도 들어있었습니다.
1938년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전쟁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마가렛 버크 화이트와 콜드웰은 그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습니다.
마가렛 버크 화이트와 어스킨 콜드웰은 그 다음 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941년 봄 유럽은 1년 반 동안 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마가렛 부부는 소련으로 갔습니다. 당시 소련을 방문한 서방 언론인은 오직 이들뿐이었습니다. 6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마가렛은 전쟁을 준비하는 소련인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어느 날 밤 소련 관리가 독일 폭격기들이 모스크바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모든 민간인들에게 지상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도중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호텔 창문 여기저기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밤하늘의 빛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호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들 카메라는 모스크바가 폭격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소련 공습을 전하는 세계 최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소련을 떠나기 직전 마가렛 버크 화이트는 조셉 스탈린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스탈린의 사진과 함께 소련에서 찍은 사진들로 포토그래픽 에세이를 연재했습니다. 서방 기자가 스탈린의 얼굴을 찍은 것도 마그렛 버크화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콜드웰과 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미군의 종군 기자가 됐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은 군과 라이프 잡지에서 공동으로 사용됐습니다. 2차 대전 중 전투 현장에서 활동을 하도록 허락받은 여성은 마그렛 버크화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군복을 입고 장총을 메고 목에는 카메라를 주렁주렁 매단 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이렇게 짐이 많은데도 마가렛은 늘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야만 해상도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유럽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미군 폭격기에도 탑승을 했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또 사막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촬영하기 위해 북아프리카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미군 사령관은 너무 위험하다며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그렛은 항공기 대신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독일 폭격기에 의해서 그 배는 격침되고 말았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와 그 외 생존자들은 다행히 연합군 함정에 구출돼서 알제리로 보내졌습니다.
그 같은 사건도 마그렛 버크화이트의 취재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마그렛은 튀니지아의 엘 아오이나에 있는 독일군 비행장을 폭격하는 미군 폭격기에 동승했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이탈리아의 카지노 벨리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도 취재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지 패튼 장군이 지휘하는 미 3군단과 함께 라인강 전선도 취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여러 유대인 수용소를 해방하는 미군과 함께 다녔습니다. 1945년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처참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라이프사는 마그렛 버크화이트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마그렛은 3년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인도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힌두와 모슬렘의 싸움도 취재했습니다. 인도의 무제한주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물레 앞에 앉아있는 그 유명한 사진을 찍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마그렛은 사진 속의 인물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물레 잡는 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간디가 암살되기 전에 그를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람이 바로 마그렛 버크 화이트였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버크 화이트는 그곳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진 중에는 처형된 빨치산에 목을 들고 있는 남쪽 전사,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가족의 관 앞에서 통곡하는 어머니들, 끌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얼싸안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과 싸우는 남쪽 전투 경찰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예,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네, 이 사진들을 바로 마그렛 버크화이트가 찍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렇죠.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항상 또 완벽한 사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뭐 늘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었죠. 자,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했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의 아름다운 기억은 어느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1950년대 중반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파킨슨 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카메라를 잡을 수가 없었죠.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됐지만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1969년까지 라이프지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그렛 버크화이트는 1971년에 67세로 타계했습니다.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험난한 다큐멘터리 세계에 처음으로 뛰어든 여성 마그렛 버크화이트. 공장에서 전투 현장까지 그녀의 삶은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현대 포토 저널리즘을 태동시킨 마그렛 버크화이트 이야기 1,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